요한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한 여러 가지의 악한 그러한 복음 속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옵시고, 거짓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도하는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 복음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앞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신자에게는 당연히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 이러한 점을 요한이 가르쳤던 것이죠. 일단 우리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라, 어떤 계명을 지키라, 이러한 그 얘기를 대하면은 항상 우리 속에는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계명을 지키라든가 또 형제를 사랑하라든가, 뭐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그 계명은 사랑을 말하니까 형제 사랑으로 하나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그 점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뭔가 좀 난감한 그러한 그 기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 것으로 또 생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악한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가,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하시겠지, 또 이러한 그 생각으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연약해서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말은 이제 맞는데 그런 말을 해놓고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은 채 살아가 버리는 또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계산을 굴리는 그런 사랑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신앙의 생활에서 실제로 보여져야 될 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어떤 형제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좀 어렵게, 부담스럽게 또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한다는 자꾸 그러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한다면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러한 쪽으로 항상 그 우리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형제 사랑 그러면은 먼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이걸 우리가 골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간 쪽으로 뭔가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그 사랑에서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어떤 형제 사랑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듣기를 거북스러워하는 또 그런 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로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진리가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진리를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자유한다는 것은 뭔가에 매이지를 않는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매이지 않는다. 그 얘기 또 뭐냐면 뭘 해야 된다는 이런 틀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를 않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떤 그 너무 틀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뭘 해야 한다, 뭘 해야만이 그게 어떤 신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는 자꾸 어떤 틀에 매여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짐으로 그 다가오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 말씀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그 부담 느끼는 걸 가지고 또 스스로 어떤 죄로 여기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건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진리는 가벼운 겁니다. 아주 새털처럼 가볍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진리는 우리에게 짐으로 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짐으로 지워지는 진리는 존재치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고 뭔가 하는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어떤 짐으로서 우리에게 메어진 적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란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한다 안 한다 그쪽에 신경을 쓰고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야 내가 신자가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 이게 진리고 이걸 가지고 자유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짐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니까 신자고 안 하니까 신자가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면 진리는 결국에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꾸 한다 안 한다 여기에 생각이 가다 보니까는 안 하는 자기를 들여다볼 때에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생각이 자꾸 어떤 짐으로 그렇게 남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형제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못한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자꾸 이런 쪽에 우리가 생각하고 접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난 사랑을 못한 사람이다. 자꾸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묻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내가 아는가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그걸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와지는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문장 그 구성상 보니까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앞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로 지금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앞에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또 15절에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말라. 앞에도 뒤에도 계속 어떤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랑치 말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얘기는 이 사랑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할 것과 사랑치 말해야 될 것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뭐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랑과는 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얘기가 그 들여다 있죠.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얘기했음이라. 또다시 시작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했음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형제 사랑 또 세상을 사랑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 이걸 가르친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니까 이런 사랑을 하세요. 아무리 자세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 의지대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칠 때에 누구나 어떤 사랑의 부분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연약하다 이걸 앞세워서 또 사랑을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이 서신 받는 자들이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 어떤 짐으로 여기거나 부담으로 남을 걸 염려해 가지고 이런 내용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 본문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사랑하라 이러한 그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부담감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부담감을 요한은 본문의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오면은 요한은 그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세 가지 호칭을 섞어서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아, 아비들아, 이 청년들아 이 세 호칭을 우리는 그 신자를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해 가지고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계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신자를 갖다가 셋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런 신자는 아비로, 이런 신자는 아이로, 이런 신자는 청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그 되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녀들아 해놓고 뒤에는 아이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성도가 있고 또는 아비와 같이 장년의 수준의 이제 성도가 있고 또 청년처럼 뭔가 아마 우리가 생각 힘이 넘치는 힘이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신앙으로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부른다 이런 생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수준에 맞게 권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일단은 이 아이 다음에 아비가 나오는 것보다도 청년이 나오는 게 거기에 순서적으로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다음에는 청년이고 청년 다음에 아비가 나와야 그게 순서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면은 뭐 아이가 나온 다음에 아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청년의 수준이 제일 높은 것이고 아이가 제일 낮은 것이고 아비가 중간 수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십상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생각들은 이 본문의 의도하고는 상당히 좀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본문에 오면은 그 자녀들아 해놓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그걸 그 말하거든요. 다음에 아비들아 해놓고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또 청년들아 해놓고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렇게 각기 그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요한이 그 신자들을 세 수준으로 세 가지 수준으로 아이와 아비와 자녀의 수준으로 구분해 가지고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자녀들아 해가지고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 받은 것이 그럼 태초부터 있는 일을 아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냐 그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죄의 사함을 얻은 것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어느 수준이 높은 것이냐? 그걸 이제 그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죠. 또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단 말하는데 그러면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 얻는 것 이거다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게 더 수준 높은 것이냐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악한 자를 이기는 것 이걸 두고 어느 걸 가지고 수준 높은 것 또 어느 걸 수준 낮은 것 이렇게
따질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전역은 따질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저것보다 수준 높다, 수준 낮다 이렇게 그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좀 신앙의 수준이 낮은 것, 좀 신앙의 좀 어린 그러한 상태로 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 이 본문을 좀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그 자녀 아비 청년이 각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따로 떼어가지고 어느 것이 어느 게 높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신앙의 수준을 지금 따로 구분해가지고 말하는 건 그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녀의 수준 아비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또 사실 그러한 건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신자의 신앙에는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이 있을 수가 있고 어른과 같은 그런 장성했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신앙이 다 똑같은 그러한 그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본문이 그러한 의도로서 호칭을 구분해가지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사함 얻었다는 것 이것은 뭐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그 뭐 그런 그 신자만 아니고 모든 신자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들. 또 이 청년만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가 악한 자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 부류를 구분해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자녀, 아비, 청년 셋으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이 자녀나 청년이나 아비나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다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자녀, 청년, 아비 이것은 수준을 구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표현으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해야 옳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제사함 얻었다. 그 얘기는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이것을 어린아이의 것으로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 그런 얘기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비로 표현하는 것은 아비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그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하기 위해서 아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걸 청년 표현하는 것은 이긴다. 뭔가 힘과 능력.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청년과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으로 표현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결국 이 셋은 뭐 성도들 중에 누가 아비고 누가 청년이나 이걸 구분하는 것일 거 아니고 내게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그런 모든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그 14절에 가면 또다시 반복을 하죠. 앞에서 말했는데 한 말을 또 반복을 하는 것은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요한이 그 말이 그 요한 1서를 이 서신을 받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이 형제 사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계명을 지켜야 되고 형제를 사랑을 하고 세상을 사랑치 말아라 이러한 말씀 뒤에는 어떤 하나의 전제 조건이 지금 그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 얻었다는 것 이걸 알아야만이 형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세상을 사랑치 않을 수가 있고 또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지금 그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얻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신자는 악한 자를 이기는 자라는 것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알아야 되는 것 먼저 죄사함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신자는 용서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용서받은 자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용서받은 자로 산다. 그 용서도 용서받을만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무조건 용서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 때문에 신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다. 그걸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형제를 용서한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게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내가 예수님의 제사 받았다는 것, 이걸 안다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안다면은 그 용서가 나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용서함이 무조건적인 용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 모든 악함을 다 엎어버리는, 뒤덮어버리는 그러한 용서임을 진실로 알았다면은 형제 앞에서 그러한 용서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죄삼 얻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형제 사랑의 배경에 뭐가 있느냐? 죄사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배후에는 예수님의 용서함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뒤에 예수님의 용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모르는 세상 사람은 요한이 말한 형제 사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용서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린 이미 용서 받은 자로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회개를 한다 할 때도 우리는 대개 용서받기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회개 진짜 의미는 용서받기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용서받기 회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도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회개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합니까? 이런 얘기 있을 수가 있는데 나의 죄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용서가 너무나 크더라 그 말입니다. 나의 악함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그 희생과 용서함이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고맙더라 그런 얘기죠. 그 고마움과 동시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애통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얻었다. 그 얘기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형제 사랑은 이걸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걸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주님의 용서함이 내 속에 자리할 때,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를 누리고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형제의 사랑은 나와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비드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예수님을 아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율법 같은 짐을 지어주기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무거운 어떤 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를 쉬게 하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율법을 주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완성해야 될, 이루어야 될 그런 의무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냐?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걸 아시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그 복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야 그렇구나, 주님 우리에게 짐을 주기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어떤 실천을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미워하시는 그러한 분은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지 못해서 미워하신 그런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심판받을 기대는 아예 꿈도 꾸지를 말해야 될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큰 오해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행함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아는 것. 이게 엄청난 오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행함의 문제가 짐으로 자꾸 남는 거예요. 부담으로 나와버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짐으로 남고 요한이 말한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또 짐으로 남아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 알았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런 분이더냐. 근데 그러한 그 얘기를 함으로써 형제 사랑은 결코 짐으로 남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형제 사랑의 문제가 부담이 되고 뭔가 짐으로 다가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주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청년을 말하면서 그 악한 자를 이겼다. 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악한 존재를 눌렀다는 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악한 존재를 누르신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악한 자를 이기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겼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이긴 거라고 말입니다. 이미 이긴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심판으로 끌어가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잘못했다 이것 가지고 심판의 문제 또는 불안에 떨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어떤 죄도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이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릴 수 있는 그것도 힘도 세력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걸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온 힘을 다해서 죄를 범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이 말한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그 14절 그 뒤에 오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자는 결국 뭐냐면은 강한 존재인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형제를 사랑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미워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린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그 얘기는 결국 이겁니다. 너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뭔가 부담감, 뭔가 그걸 짐으로 얘기하지를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걸 알 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가 강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주와 이긴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 그것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담 갖지 말고 짐으로 얘기지를 마라 그런 얘기죠. 따라서 부담이 되어진다 또는 사랑이 짐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요한이 말하는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우리를 돌아볼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형제 사랑 그렇게 말할 때, 야, 형제 사랑 그 지키기 참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다 떨쳐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던가,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던가, 항상 거기에다가 모든 관심을 다 집중을 시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주님의 그 죄상,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이고 고마운 것인가 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가슴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자동적으로 형제를 대하면서 주님의 용서가 보여지게 되어 있고, 용서가 보여지기 때문에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가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던가, 여기에 더 마음을 깊이 두고 그걸 묵상을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긍휼에, 은혜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형제를 대할 때에 그 주님의 모습을 대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형제 사랑,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몫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함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깊이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짐을 주는 분 오신 분이 아니다, 깊이 깨달으시면서 진짜 진리 안에 자유하시면서 마음껏 주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